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완연한 봄날이네요. 남녘과 북녘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중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으로 직면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옥화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네. 전쟁의 위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네.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군사적인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번제를 직접 드린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왕이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쉽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 너희가 금식도 하고 토라도 다 외우고 율법의 명한대로 지키지만 사실은 마음이 빠져 있었던 그런 야단을 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 거기에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대신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서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가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다윗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음에 사무엘 하를 볼 때 알겠지만 다윗은 심지어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떡을 먹고 자신이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호통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그 행동이 벌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볼 때마다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네.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중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율법의 내용과 상치되고 부딪히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있다면 형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질문하신다는 것. 그것이 왕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로서 사무엘 상하를 쓰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유다의 왕들아 내가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너의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인지를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사를 드린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네. 신앙적으로 그렇죠. 필요했다고 전쟁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식당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너 밥 먹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울의 중심 또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이 여기 계셔. 라고 하는 이 중심. 이 두 가지의 중심이 다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전쟁이 있고 다윗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기근이 일어나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사울의 통치 연수가 2년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관련된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사울의 통치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된 후 정확히 몇 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몇 년 만에 사울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돌아섰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해라고 살핀다면 그 다음 다음 해가 어디지? 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을 조직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민족으로 철기 문명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다루어 보신 거네요, 사울을. 그러니까 블레셋이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면 정말 사울로서도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묘사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갈릴리에서 일어난 폭풍으로 인해 배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과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나란히 기억해보면 신뢰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기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신뢰였습니다.
네, 사울의 실수는 결국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시간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선형적인 시간,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그런 개념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크로노스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이라는 두렵게 하는 블레셋이 밀려오는 그 시간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삶에서 조급할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고 기다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일어나시는 때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초조해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후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불안감 속에서 먼저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변명을 늘어놓았네요.
네, 맞습니다. 부득이했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회개해야 할 때 변명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했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왕들도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아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않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못하는 상태의 마음을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고 방어하고 자신의 옳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기도한 내용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막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제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왜 빨리 안 되냐고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고 이렇게 마음만 조급하게 앞섰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들으면서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이런 잘못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 큰 벌이 내게 올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게 해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 그리고 야단치시는 거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고 난 후부터는 훨씬 이런 네, 잘못을 덜 저지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을 사실 인류의 모든 죄악의 책임을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것을 감당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3형제 중에 맏딸이거든요. 그런데 형제 중에도 어떤 아이는 잘못을 해놓고 이렇게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맞아.
아주 엄하게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동생들이 아니, 저거 빨리 잘못했다고 하지. 그럼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오늘 이렇게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아 어렸을 때 동생들을 볼 때 옆에서 보면 보였던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귀한 점은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장면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엎드립니다.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지점이 사실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장면에서도 비슷한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제사 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분노해요. 그러니까 그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라는
맞아요.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드렸던 마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겉으로 꺼내놓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변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그의 중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모양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네, 사울의 선택을 보면은 정치적인 현실하고 신앙적인 순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든 관계든 신앙이든 모든 면에서 믿음은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의 뼈아픈 실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저도 그래요. 더디게 얻는 것 같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래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사무엘이 찾아가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중심을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자라갑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에도 전쟁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 스스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믿지 못하여서 변명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저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기에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울처럼 직분을 망각하고 망령되이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 저희 학교가 이제는 학교 나가야 될 때여서 너무 좀 설렘과 함께 또 약간 부담감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군요.
네.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셔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저는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말 잘 드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잔치 자리에 초청할 때 먼저 초청장이 보내진 후에 당일이 되어 다시 종들을 통해 초청에 응했던 이들을 다시 초청하는 모습, 풍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일이 되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사람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눈높이를 존중하고 또 맞춰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눈높이를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보통 배운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었고요.
왠지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쭐대기 바빴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 저번 주 말씀에서처럼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 또는 겨자씨 이야기, 밀가루 반죽에 섞는 누룩과 같은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셨네요.
네, 그렇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의 눈높이를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어서 혹시 저번 주 말씀에서 또 기억이 남는 거 있나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명하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늘 희생하고 또 손해봐야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더 가치 있는 일이며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자, 미소자매 말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모든 걸 희생하며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따를 수 있으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러한 내용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로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벌써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든 죄인이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식탁의 자리에 초청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산을 떨며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급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하고만 식사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생각을 품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비유의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번에는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찾아다닌다.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면 나머지 양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양을 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 양 100마리는 목자가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을 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양 100마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조 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 99마리는 보조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양을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하는 이 방법적인 것보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100은 완전수 중 하나에 속해요. 즉, 한 마리가 빠져 99마리가 되었다고 하는 건 불완전한 상태,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에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한 마리의 양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망가진 이 완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을 찾아 나섰다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있는 그대로 숫자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사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온전함에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온전했던 공동체는 한 마리를 잃게 되므로 온전함이 깨어지게 됐고, 잃어버린 양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닐 때 어떤 모습으로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고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또 찾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연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의미하고 그러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목사님.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돈을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죠.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그렇게 열심히 찾고 찾아서 결국은 돈을 찾았는데 자, 다음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이번에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돈을 찾았다고 잔치를 열면 돈을 찾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잘못하면 찾은 돈보다 친구와 이웃을 대접하는 돈이 더 들 수도 있는데 돈을 찾았다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연다라고 하니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돈의 단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돈의 단위라고 하면 드라크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데나리온 그리고 성전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리스식 돈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그리스식 화폐인 건가요?
네, 맞아요. 물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이고 또 누가복음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짐작되시나요?
앞의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양이 죄인을 가리키는데 드라크마 이야기에서 죄인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그리스식의 화폐라고 했으니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드라크마가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소자매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이방인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뒤지고 방을 쓸었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라크마를 단순히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비유로 본다고 하면 돈을 찾은 후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여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게요. 드라크마가 돈이 아닌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것이니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기꺼이 잔치를 열며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드라크마로 비유된 죄인 한 사람, 이방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바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11절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뿐더러 당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고 무례를 넘어서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그런 요구였어요.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죽으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요구였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버지가 순순히 응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유산을 나눠줬더니 둘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말씀을 보니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네요.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호기롭게 유산을 요구하던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먼 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 나라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의 법에 따라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던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드라크마처럼 둘째 아들도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이방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망해서 굶주리게 된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살았는데 자,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을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 하나가 바로 돼지였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삶에 완전히 녹아져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돼지를 쳤지만 둘째 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쥐엄 열매라고 하는 건 소나 돼지 말과 같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그런 열매인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가축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서라도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굶주리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아들은 돌이키며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앞에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다 날려버려서 아버지 볼 낯이 없지만 아버지 말고는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 그곳에서 품꾼이라도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라고 해보자. 자, 그렇게 마음 먹고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돌아간 곳에서 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갔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께한테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렇게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네, 맞아요. 자,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마도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저런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부터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잘왔다, 잘왔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건 아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은 자기가 준비해둔 말을 딱 꺼냅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저를 품꾼으로라도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던 아버지 귀에는 아들의 말이 아예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아들의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부여하는 행동이었어요. 즉 아버지에게는 과거의 아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유산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또 그걸 어디에서 다 날려버렸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며 기쁨을 함께 누릴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새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잃어버렸던 양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자, 처음에 이들은 모두 누구에게 속해 있었나요?
모두 주인과 또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목자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비방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너희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잠시 떠나갔던 이들을 다시 찾아 나의 자녀로 회복시켰으니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걸 찾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걸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인 거군요.
네, 맞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말씀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렇게 이방인들이 본래 나의 것,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잠시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찾아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기 위해 온 집을 다 뒤지는 여자의 심정으로, 멀리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먼 거리를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키시면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